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공습을 위한 이란 공군기지 사용을 중단했다고 이란 외무장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앞서 이란 국방장관이 러시아는 자신들의 행위를 공개함으로써 일종의 과시적이고 비신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뒤 몇 시간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지난주 시리아 공습에 나선 러시아군 폭격기들은 재급유를 위해 최소 3차례 이란 샤히드 노제 공군기지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오늘 기자들에게 시리아 공습에 이란 기지가 사용된 것은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이제는 종료됐다면서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시리아 북부도시 하사케에서는 오늘도 쿠르드 반군과 친정부 민병대 사이의 전투가 벌어졌다고 쿠르드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고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카부소글루 장관의 오늘 발언은 앞서 지난 주말 터키 남동부의 한 예식장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적어도 51명이 사망한 데 따른 것입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번 테러에 12살에서 14살의 어린이들이 자살폭탄 요원으로 동원된 증거가 있다며 ISIL을 테러 공격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ISIL과 반군단체 쿠르드 노동자당 그리고 지난달 쿠데타 기도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한 제미 이슬람학자 페툴라후 길렌의 추종자들은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합동 군사 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오늘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군 2만 5천여 명과 한국군 5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주 동안 진행됩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은 이번 훈련이 순수한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북한은 전면적인 침략 연습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만일 북한 영토가 위협을 받는다면 핵 선제 타격을 통해 미국과 워싱턴을 잿더미로 만들 준비가 돼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끝내고 오늘 업무에 복귀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어제까지 16일간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의 유명 휴양지 마서스 비니어드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휴가 기간 수차례 골프를 즐겼으며 어제는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와 함께 도보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은 대규모 홍수 사태로 13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남부 루이지애나주 피해 현장을 방문합니다. 이어 다음 달 2일부터 9일까지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과 라오스 등 재임 중 마지막이 될 아시아 순방길에 오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방문합니다. 케리 장관은 수도 아부자에서 무함마드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 등과 만나 경제와 안보, 부정부패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나이지리아는 한동안 교착 상태 이후 최근 협력 관계가 점차 진전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부하리 정부가 들어선 뒤 이웃나라 카메룬에 보코하람을 겨냥한 무인기를 배치하고 동북부 마이두구리시에 소규모 병력을 주둔시키는 등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보코하람은 지금까지 2만여 명을 살해하고 27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게 만드는 등 나이지리아 최대 안보 현안입니다. 필리핀은 유엔 회원국으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야사이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최근 유엔 비난 성명에 대해 해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어제 성명에서 자신의 마약 밀매 방지 정책에 대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의 비난에 불쾌감을 나타내며 유엔 탈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야사이 장관은 그러나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은 유엔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표현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22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 내부가 지도층의 잇단 탈북 등으로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북한 매체는 한국으로 망명한 태용호 공사를 범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연례 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핵 선제 타격을 경고했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 내부가 지도층의 잇단 탈북 등으로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 외교관 등 주요 인사들의 탈북과 망명이 이어지는 등 북한 내부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을지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하고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지속적인 공포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정권이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면서 한국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 테러 등 각종 테러와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전 공사의 최근 망명과 관련해 북한 지도층의 동요를 지적하고 체제 단속을 위한 북한의 테러와 도발 가능성에 강력 경고하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입니다.
이전과 다른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이 국면 전환용 카드로 테러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시하며 한국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신 면이 있습니다.
또 북한 체제의 동요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 간부와 주민을 향해 통일은 차별과 불이익이 없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북한 최고위층과 분리시키는 대북 접근법을 재차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극단의 길을 가고 있고 핵심 엘리트층마저 등을 돌리면서 탈북이 이어지는 지금은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국 사회 내부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2일 시작된 미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해서도 북한이 무자비한 핵 세례를 위협하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인 만큼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훈련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실전 같은 훈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이버 테러나 위성 위시정보 체계, GPS 전파 교란은 평시에도 심각한 위협이므로 실전과 같은 대비 훈련이 필요하고 북한이 물리적 도발을 일으킬 땐 철저한 응징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자멸할 것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적반하장으로 왜곡하면서 추가 도발에 빌미로 삼으려 한다며 이런 북한의 공세에 내부 갈등과 혼란이 커지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은 최근 한국으로 망명한 태용호 공사를 범죄자로 매도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추가 탈북을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입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그동안 엘리트가 망명하면 남측에 납치를 하고 왜곡하면서 자금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등 범죄자로 몰약하며 비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또 망명 인사들에 대해 인간 쓰레기를 없애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며 보복 조치를 공개적으로 위협해왔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범죄자로 몰면서 한국 정부가 반공화국 모략 선전을 벌이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동족 대결의 새로운 모략극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영국 주재 북한 대표부에서 일하다가 범죄 행위가 폭로되자 법적 처벌이 두려워 가족과 함께 도주한 자를 끌어들이는 노름을 벌여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북한 중앙검찰소가 도주자의 범죄 자료를 료해하고 지난달 12일 고의적 비밀 누설죄와 재산 횡령 혐의 그리고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수사 시작 결정서를 발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논평은 한국 정부가 지난 17일 태전 공사의 망명을 공식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나온 북한 당국의 첫 공식 반응입니다. 이보다 앞서 북한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일본에 있는 조미 평화센터의 김명철 소장은 지난 18일 영국의 일간 텔레그라프와의 인터뷰에서 태전 공사의 망명이 한국 정보기관의 전형적인 작업으로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책략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소장은 한국 정부가 돈 또는 여자들로 전 세계 북한 외교관들을 유혹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 관영 매체나 관련 인사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지난 19일 기자설명회 발언입니다.
당연히 자발적으로 갔다 하면 자기 체제에 대한 어떤 비하 그리고 패배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 남쪽이나 다른 유혹에 빠져서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이런 주장은 태전 공사를 범죄자로 몰아 망명의 의미를 축소하고 한국 당국의 책임을 돌림으로써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의 동요를 막고 추가 탈북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태전 공사 자신은 탈북 동기와 관련해 북한 사회에 대한 혐오감과 자유세계에 대한 동경이라고 밝혔다고 한국의 관계당국은 전했습니다. 통일부 정대변인의 지난 17일 발표 내용입니다.
태공사는 탈북 동기에 대해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어떤 염증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그리고 이제 자녀와 장래 문제 등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외에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나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주민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다른 매체는 22일까지 태전공사의 망명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북한이 태전공사의 망명 관련 소식을 북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언급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할 말은 외부에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제8차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오는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에 세 나라 간 협력과 발전 방향,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올해 안에 도쿄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국 정상들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올해 도쿄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일과 한중 외교장관 양자회담도 각각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해 3월 서울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례 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대북 방어 준비태세를 격상해 훈련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은 이에 반발하면서 핵 선제 타격을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연합사령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한국에서 UFG,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UFG 연습은 미한 동맹의 대비태세 향상과 영내 방어, 한반도 안정 유지를 위한 미국과 한국의 연례 훈련입니다. 올해 UFG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은 해외 증원 병력 약 2,500명을 포함해 모두 2만 5천여 명입니다. 한국군은 예년 수준인 5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번 UFG 연습은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한 전쟁 대응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됩니다. 한반도 전시 상황에 적용되는 작전계획 5015는 지난해 6월 미한 양국이 서명한 작전계획 문서로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기지 등을 선제 타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북한의 전쟁 준비가 한 단계 더 임박한 상황을 가정해 대북 방어 준비태세인 데프콘을 격상해 훈련이 실시됩니다. 김정은 체제 5년 차인 북한 정권의 기습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대북 방어 준비 태세 수위도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UFG 연습은 방어적 목적의 지휘소 훈련으로 주로 정보 체계를 이용해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훈련 기간 미군의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사령부는 22일 오전 9시 40분쯤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판문점에서 북한군의 UFG 연습 일정과 이번 훈련이 비도발적 성격이라는 점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2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UFG 연습을 핵전쟁 도발 행위라고 주장하며 사소한 침략 징후라도 보일 경우 가차없는 핵 선제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현재 한반도는 사실상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일발의 상태라면서 북한군 타격연합부대들이 항시적 결정태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성명은 이번 입장 발표가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연례 방어훈련인 UFG 연습을 북침소동이라고 왜곡 비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22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핵선제 타격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 이런 위협적인 언사를 올리는 것 자체를 있어서는 안 되는 유감스러운 행동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정준희 대변인은 북한이 이러한 도발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개발과 위협을 중단함으로써 올바른 선택의 길로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 군당국 역시 UFG 훈련은 어디까지나 정례적인 방어적 훈련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공군은 UFG 훈련에 맞춰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대규모 종합 전투 훈련인 소어링 이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엔 F-15K, KF-16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기 60여 대가 투입되며 530여 명의 한국 공군 병력이 참가합니다. 또한 적 항공 전력의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가정해 이를 탐지, 식별, 요격하는 방어 제공 작전은 물론 적의 핵심 전력과 도발 원점까지 타격하는 공격 편대군 훈련도 진행됩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긴급 항공 차단 작전도 연습할 계획입니다. 이는 적의 탄도미사일과 화력, 보급로 등을 미리 차단하는 훈련입니다. 지난 2008년 처음 소어링 이글 훈련을 시작한 한국 공군은 매년 두 차례 이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은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군사훈련에 이렇게 항상 거친 발언과 보복 위협으로 대응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미한연합훈련이 북한의 도발 행동을 유발하는 효과는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지난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북한의 도발 행동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CSIS가 18일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럴렐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에서 2016년 사이 북한의 도발 행동을 분석한 결과 미한 군사훈련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습니다. 이는 미한 군사훈련이 북한의 도발을 야기한다는 언론과 북한 당국의 주장에 배치되는 분석 결과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군사훈련 자체보다는 군사훈련이 실시되기 한두 달 전에 미북 관계가 어땠는지가 중요한 변수라고 밝혔습니다. 미북 관계가 좋으면 훈련 기간 중 북한이 절제된 반응을 내고 미북 관계가 나쁘면 북한이 훈련 기간 도중과 이후 도발 행동을 감행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봄철의 독수리 훈련, 가을철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전후한 2, 3개월 사이에 미북 간 적대적 수사, 북한의 도발, 협상 여부, 대화 제의 등 긍정적, 부정적 요소 등을 분석해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고서는 미한 군사훈련을 전후해 북한 당국이 위협 성명을 낼 경우 핵이나 미사일 실험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소규모 도발은 감행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2009년 1월 이후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고 더 강력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이 같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2009년 1월 이후 북한의 도발이 더 심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놀랍다며 우리는 항상 김정은 통치하에서 북한의 도발이 악화됐다고만 생각했지만 이번에 김정일의 뇌졸중도 북한의 도발과 큰 연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인 2005년에서 2008년에는 북한이 1년에 평균 2.5번의 도발을 감행했는데 2009년에서 2016년 사이에는 연간 평균 8.9번의 도발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소규모 도발이 금방 확전되고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이번 분석으로 북한의 도발 행태를 잘 이해하고 계산착오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사상 최대의 국방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한다는 겁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시작하는 2017 회계연도 국방 예산으로 약 517억 달러를 요청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8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방 예산보다 2.3% 증액된 것으로 일본 국방 예산 사상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이 예산이 실현되면 일본 국방 예산은 5년 연속 증액 편성됩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특히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국방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 능력을 대폭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대거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해상발사 SM-3 블록 2A 미사일 구매에 1억 4천만 달러, 그리고 패트리엇 PAC-3 미사일 성능 개량 사업에 9억 8천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하는 SM-3 블록 2A 미사일은 이지스 구축함에서 발사해 사거리 1,000km 이상인 함대공 미사일로 대기권 밖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는 사거리가 300km인 SM-3S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올해 말 개발이 끝나는 SM-3 블록 2A 미사일을 구매한다는 계획입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일본 미사일 방어체계의 주력 자산으로 일본 정부는 현재 보유한 패트리엇 PAC-3 미사일 28기의 사거리를 늘리는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SM-3 블록 2A 미사일과는 달리 대기권 안에서 낙하 단계에 들어선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습니다. 두 사업이 실현되면 일본의 대북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분쟁에 대비해 육상자위대 병력을 주요 섬들에 배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7억 4천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또 병력 수송용 미제 오스프리기 4대를 구매하는데 3억 9천만 달러,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F-35 스텔스 전투기 6대 구매에 필요한 예산 9억 4천만 달러도 요청했습니다. 오스프리기와 F-35 스텔스 전투기는 중국의 위협에 대비한 핵심 무력 자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재 북한 대사관이 이달 초 폐쇄됐다고 현지 한국 대사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북한 대사관이 8월 초에 폐쇄하면서 외교관들도 모두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폐쇄 이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언론들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대사관 측이 이달 초 타슈켄트에 있는 외국 공관들의 공문을 보내 독립국가연합공관 전체 구조조정 차원에서 우즈벡 주재 대사관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알리고 철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즈벡 주재 북한 대사관은 지난 1998년 카자흐스탄 주재 대사관이 폐쇄되고 난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북한 공관이었습니다. 캐나다의 구호단체가 북한 내 영양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계획했던 매주 콩 200톤은 모두 지원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의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의 수잔 리치 대표는 18일 VOA에 지난달부터 강원도 문천과 양강도 지역에 새롭게 밀양 영양소를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July. Yeah, we are doing that. That's why we went to 문천. And Samjian and Haesan. We're doing sprinkles. We're doing micronutrient sprinkles.
지금까지 남포와 형제산, 강원도 원산 지역 진료소에만 지원했던 밀양 영양소를 지난달부터는 강원도 문천과 양강도 삼지연, 해산 지역까지 확대했다는 설명입니다. 리치 대표는 더 많은 지역에 밀양 영양소를 지원하기 위해 앞서 지난 4월 지난해보다 두 배 많은 규모의 밀양 영양소 720만 포를 북한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밀양 영양소 그 프로그램을 확장하기로 결정을 하고 많이 보내는 거죠. 아무래도 그 어린이들의 영양실조를 예방하려면은 어린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일단 임산모들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리치 대표는 지난 7월 28일부터 11일 동안 북한을 방문해 문천과 삼지연, 해산 지역 진료소에서 임산부와 2살 미만 어린이들에게 밀양 영양소가 제공되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프링클스로 불리는 밀양 영양소는 밥이나 다른 음식 위에 뿌려먹는 영양가루로 영유아의 영양실조를 막고 성장을 촉진하며 임산부의 경우 태내 빈혈과 영양결핍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치 대표는 또 이번 방북 기간 중 올해 계획했던 메주콩 200톤이 모두 도착한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200 tons was sent, 200 tons arrived, 200 tons was distributed, 200 tons.
메주콩 200톤이 도착해 남포시와 형제산 구역, 강원도 내 20여 개 공장으로 보내져 두유로 가공되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는 설명입니다. 생산된 두유는 강원도와 평안남도 내 200여 곳 타가소와 유치원, 소학교 어린이 10만여 명에게 매일 제공되고 있습니다. 리치 대표는 이번 방북 기간 중 통천과 평양, 형제산, 원산, 문천, 삼지연, 해산 내 진료소와 타가소, 유치원 등을 둘러봤다며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가 많이 호전되긴 했지만 여전히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퍼스트 스텝스는 2001년 설립 후 지난 15년 동안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두유를 지원해왔으며 2006년부터는 밀양 영양소도 지원해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 최근 통일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복절인 지난 16일에는 통일을 염원하는 평화통일 생활음악제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는 광복절을 전후해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5일 낮에는 북한의 개성이나 통일이 연상되는 요리 경연대회를, 저녁에는 평화통일생활음악제를 진행했는데요. 부천 평화통일생활음악제에는 예선을 통과한 10팀이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2016 부천시민통일문화제 추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구자호 씨입니다.
부천시민통일음악회는 올해가 26년째입니다. 예, 그래서 부천 지역의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이 매년 이제 8.15를 즈음해서 모여서 지역의 통일의 기운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행사라서 벌써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그냥 노래 잘 부르고 연주 잘하는 팀들을 모셔다가 공연 위주로 했는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노래 자랑 형식으로 해서 시상도 하고 상금도 주고 그런 행사로 진행을 합니다. 예선 때 22개 팀이 접수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본선의 10개 팀을 선정을 해서 오늘은 10개 팀이 경연을 하시고요. 그리고 축하 공연으로 2개 팀이 축하 공연을 해주십니다. 홍대에서 전문적으로 음악 하시는 팀들도 오셨고 뭐 동네에서 그냥 합창 모임을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되게 다양한 팀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걸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다양한 부천 시민들과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존에 있던 곡들 중에 평화와 통일을 노래한 곡들을 선곡하거나 직접 창작한 곡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부천 지역의 직장인 밴드는 평범한 시민들이 꿈꾸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대여섯 명 되는 것 같아요. 다들 직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평일에 퇴근하고 저녁 때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오는 모이긴 한데 나름 이제 불러주시는 분들이 있거나 그럴 때는 나가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은 항상 기존의 곡들을 연습해서 해왔는데 오늘은 뜻깊게 또 작사 작곡을 해봤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좀 더 긴장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래요. 또 통일이나 뭐 평화나 이런 게 뭐 세계 정치나 우리나라 정치나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우리 소소한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평화들, 통일들, 또 우리가 생각하면 뭐 여행 같은 거나 이런 가까운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은 가사 중에 어떤 거 통일, 나에게 통일이란 그 백두산에 있는 얼음빙수나 금강산에서 먹는 산채비빔밥이나 그래서 기차 타고 유럽까지 여행 가는 그런 소소한 것들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부천 지역의 주부들도 함께 했는데요. 주부들로 이루어진 우쿨렐레 동아리는 연주와 노래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 함께 연습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네, 저기 좋은 시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등수나 이런 건 연연하기보다 이렇게 같이 함께 한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아, 제목은 우린 원해 평화통일. 따사로운 햇살들이 온 세상을 감싸듯 우린 모두 하나 되어 밝은 세상 펼쳐요. 어두웠던 지난 일들 이제는 잊기로 해요. 손맞잡고 평화통일 함께 이루어가요. 개성공단, 금강산도, 백두산 천지까지도 모두 우리 땅, 우리 민족, 우린 모두 한 형제, 우린 원해 평화통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모두 한 마음 하나 되어 평화통일 이루어요. 축제에 맞는 그러한 음악이기 때문에 가사 전달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평화의 나무 합창단도 함께 나와 이번 대회를 축하했는데요. 평화의 나무 합창단의 오신근 대표입니다.
저희 합창단은 평화와 인권과 생명 이런 가치를 전달하고자 시민들을 모여서 노래하는 합창단이고요. 현재 한 1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들이 준비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벌어지는 통일 음악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 부천 시민통일음악회의 대상은 2인조 여성팀인 베니줄리의 창작곡 그날이 오기를이 차지했습니다. 부천 시민통일음악회는 올해로 26년째 진행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앞으로도 이 행사는 매년 이어집니다. 2016 부천 시민통일문화제 추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구자호 씨입니다.
저희가 평화 통일을 바라는 주제로 그 행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마음들이 부천의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퍼지는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화 통일이 한반도에 이루어지는 게 저희가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일본 총리실 주변에서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한 아베 총리가 재임 중에 올림픽을 치를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면서 총리 임기 연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아, 일본 총리 임기 연장 논의 자세히 좀 보겠고요. 이어서 미국 소식으로 2주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홍수로 큰 피해를 본 루이지애나주를 내일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 보내는데요.
예.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끝으로 17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정리해보겠습니다.
예. 자, 일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임기를 연장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군요.
네,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임기 연장 문제를 놓고 친 아베파와 비 아베파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총재가 내각을 통하라는 총리를 맡는데요. 이 자민당 당규는 총재가 3년 중임, 다시 말해서 3년 임기를 두 번만 지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이대로라면 지난해 9월 재선된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18년 9월 말까지인데
예.
총리 임기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집권 자민당 중심 세력과 일본 총리실 주변에서는 이 당규를 고쳐서 아베 총재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 임기를 늘려야 한다. 이런 움직임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지난달 일본 의회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에서요. 자민당이 압승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예.
이 집권 자민당 내에서 아베 총리에 이어서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아베 총리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이상의 활약을 하고 있다면서 임기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네.
지난 1980년대에 장기 집권했던 이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1986년 중의원 참의원 동시선거를 승리로 이끈 뒤에
예.
예외적으로 임기 1년 연장을 승인받았던 총리였죠.
그렇군요. 그런데 총리 임기를 늘린다. 이건 뭐 정치적인 부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인데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베 총리가요, 임기 중 실시된 이 중의원 참의원 선거에서 연이어 개헌 가능성을 확보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면서 헌법 개정 작업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헌법 개정이 필생의 숙언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 헌법을 폐지하고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탈바꿈하는 자주 헌법을 제정하는 일을 스스로 마무리할 시간을 아베 총리한테 줘야 한다는 게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개헌 작업을 끝낼 시간을 주자 이런 얘기인데 또 다른 이유도 얘기가 되고 있다고요?
예, 집권 자민당에서는요 아베 총리가 개헌 작업을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내각과 총리실 주변에서는 이 아베 총리가 앞장서서 유치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아베 정권 아래에서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지난 1964년에 이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죠.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올림픽을 이 도쿄올림픽 유치했는데요. 올림픽 개막 4년을 앞두고 당시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둘러싼 혼란 때문에 총리가 이 자리에서 물러났었는데요.
예.
이런 배경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기시 총리가 이루지 못했던 올림픽 개막식 참석이 아베 총리 집안의 이 비원, 서글픈 소원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글쎄요. 올림픽 때문에 총리 임기를 늘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개헌보다는 정치적으로 주변국들하고 부담이 덜 되니까 아무래도
네.
올림픽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다면 임기 연장이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요?
일단 자민당 내부에서는요. 당 2인자 니카이 간사장이 관련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낸 뒤에 내년 봄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공개를 했는데요.
예.
1980년대 나카소네 전 총리 사례처럼 예외적으로 임기를 늘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세 차례 총재직 연임이 가능하게 이 당규를 아예 뜯어고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내각에서는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 주도로 이런 구상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안정 정권이 계속돼야 일본의 존재감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하고 두 딸 말리아와 사샤와 함께 미 동북부 매사추세츠주의 마서스 비니어드에서 16일 동안 여름 휴가를 보내고 어젯밤에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 마서스 비니어드는 부자들의 휴양지로 유명한 작은 섬이라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곳에서 그 좋아하는 골프를 또 치고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여름 휴가를 보낸 거죠.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이제 한 5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일정이 빠박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 순방과 선거 운동 등으로 상당히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될 텐데요. 일단 오늘 22일 하루는 백악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내일은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피해 지역을 방문하는데요. 루이지애나주는 최근 폭우 때문에 홍수가 나서 최소한 13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 발생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루이지애나를 너무 늦게 방문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루이지애나 주민과 공화당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휴가를 단축하고 홍수 피해 주민들을 만나야 한다면서 촉구하는 소리가 나왔었죠.
예.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정기적으로 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피해 지역을 연방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서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예.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하고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는요. 이미 지난 금요일에 피해 지역을 방문하고 주민들을 만났다고 하네요.
예. 일단은 내일 이제 루이지애나를 방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일정이 됐습니까?
9월 2일부터 9일까지 아시아 순방에 나서게 됩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20 참석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고 이어서 라오스를 방문하는데요.
예.
임기 중에 마지막 아시아 방문이 될 예정입니다. 또 같은 민주당 소속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워싱턴에서 복귀를 했습니다만 연방의회는 아직 휴회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9월 5일 노동절 휴가가 끝난 뒤에 돌아오는데요.
예.
10월이면 또 재선에 도전하는 많은 의원들이 선거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지역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의회와 행정부가 좀 해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9월 5일에 하고 이제 10월 사이에 좀 네. 바쁘게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남아 있습니까?
먼저 지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예산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난 2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19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아직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11억 달러로 크게 액수를 줄여서 제공하는 안이 그 논의가 됐는데요. 통과되지
네.
못했죠. 또 오바마 대통령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대한 의회 승인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고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 문제도 의회와 행정부가 빠르게 해결해야 할 사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이제 이 음악 듣는 게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예, 리우 올림픽이 17일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의 체육 행사인 이 여름 올림픽 브라질 리우제다네이루에서 열린 이번 대회. 특히 처음으로 남미에서 개최된 올림픽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는데요.
예.
다양한 기록을 남기고 어제 공식 폐막했습니다. 일단 미국 올림픽 대표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개와 은메달 1개를 추가해서 개인 통산 올림픽 금메달 23개, 전체 메달 수 28개를 기록했습니다.
예.
올림픽 역사상 개인 최다 금메달과 개인 최다 전체 메달 기록 보유자가 됐죠.
예.
또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 선수 육상에서 100m, 200m 그리고 400m 계주까지 금메달을 쓸어 담으면서 지난 2008년 베이징 대회부터 2012년 런던을 거쳐서 이들 세 종목을 3개 대회에서 연속 재패한 3관왕 3연패의 올림픽 육상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두 선수가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올림픽에 더 출전하지 않게 되죠.
예. 참 이 두 선수가 그동안에 올림픽에서 딴 메달을 합쳐보면 뭐 웬만한 나라가 그동안에 올림픽에서 메달 딴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이 종합 성적에서 1위를 기록했죠?
네, 미국은 금메달 46개와 은메달 37개, 동메달 38개, 도합 121개의 메달을 따내면서 지난 2012년 영국 런던 대회에 이어서 두 개 대회 연속 종합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금메달 27개, 은메달 22개, 동메달 17개로 총 67개의 메달을 수확한 영국이 금메달 수를 기준으로 2위에 올랐고요.
예.
3위 중국은 금메달 26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26개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뒤를 이어서 4위, 러시아 5위, 독일 5위가 독일이고요.
네.
6위가 일본, 또 7위 프랑스, 그리고 한국이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 종합 성적으로 8위에 올랐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총 메달 수가 2위보다 거의 2배나 되는 그런 월등한 성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번 대회 초반부터 뭐 줄곧 종합 성적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죠.
예.
어제 폐막식에 미국 대표단 선수로 나선 이 기수가 화제를 끌었던 바로 저소득층 흑인 가정에서 자라면서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4개와 동메달 1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수확한 체조 대표 시몬 바일스 선수여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
별도로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이번 대회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낸 이유로 육상과 수영 같은 기초 종목에서 크게 활약한 것이 주요했다고 분석하면서
예.
미국은 옛 소련 국가들의 불참으로 반쪽 대회였던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한국은 금메달 9개로 이제 종합 8위였는데 폐막을 앞두고 기록적인 금메달 하나를 추가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번 리우올림픽에서는 116년 만에 처음으로 이 골프가 정식 종목이 됐지 않습니까?
네.
지난 토요일 진행된 여자 골프 개인 4라운드에서 한국의 박인비 선수가 116년 만에 첫 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 한국 선수들의 성적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한국은 당초 금메달 10개와 종합성적 10위의 목표를 내걸고 리우로 향했는데요. 예. 총 금메달 수는 9개에 머물렀지만 뭐 내로라 하는 체육 강국들의 뒤를 이어서 종합순위 8위에 올랐기 때문에 네. 절반의 성공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여자 역도 75kg급의 림정심 선수와 남자 기계체조 도마 종목의 리세광 선수가 따낸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종합 34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북한이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 동메달 2개로 종합 20위에 올랐고요. 이번에는 그 이상의 성적을 기대했지만 좀 다소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노동신문하고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이 북한의 주요 매체들은요. 선수들의 경기 소식을 전하면서 차분한 논조를 유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초 최룡해 부위원장한테 금메달 5개를 따와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제 절반도 채우지 못해서 좀 걱정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세계는 지금 올림픽 소식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야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내일 오전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낮 기온 32도, 안주, 신의주 31도, 양덕, 남포 30도, 또 수풍 30도, 중강 28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내일 구름이 많습니다. 해주와 영현, 개성, 신계 모두 30도고요. 사리온은 3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역시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보입니다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28도, 신포 해산 26도, 장진 22도, 풍산 23도가 예상됩니다. 원산, 장전, 평강 2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북도 역시 대체로 맑겠지만 구름이 조금 남아있겠습니다. 청진, 성진 26도, 웅기 29도, 삼지연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끝으로 바다의 날씨입니다. 내일 해상에도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오전에는 2m 아래, 오후에는 1m가 예상됩니다. 서해 바다에는 1m 아래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8월 22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는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군 기지에 내년에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16대가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최신의 F-35 스텔스 전투기가 해외에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 고위 관리들은 이날 서부도시 이와쿠니를 방문해 무라오카 스쿠마사 야마구치현 주지사와 후쿠다 요시히코 이와쿠니 시장에게 이 같은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F-35 전투기 10대는 내년 1월에 먼저 배치되고 나머지 6대는 8월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이와쿠니 해병대 공군기지 내 FA-18 전투기와 AV-8 해리어 수직 이착륙기들을 F-35B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와쿠니 기지에는 이와 함께 도쿄 남서부 가나가와현 아스키 미 해군기지 내 59기의 항공모함 함재기들도 옮겨질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공습을 위한 이란 공군기지 사용을 중단했다고 이란 외무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앞서 이란 국방장관이 러시아는 자신들의 행위를 공개함으로써 일종의 과시적이고 비신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뒤 몇 시간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지난주 시리아 공습에 나선 러시아군 전투기들은 재급유를 위해 최소 3차례 이란 샤히드 노제 공군기지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오늘 기자들에게 시리아 공습에 이란 기지가 사용된 것은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뤄진 것일 뿐 이제는 종료됐다면서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시리아 북부 도시 하사케에서는 오늘도 쿠르드 반군과 친정부 민병대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고 쿠르드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고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카부소글루 장관의 오늘 발언은 앞서 지난 주말 터키 남동부의 한 예식장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적어도 51명이 사망한 데 따른 것입니다.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번 테러에 12살에서 14살의 어린이들이 자살폭탄 요원으로 동원된 증거가 있다며 ISIL을 테러 공격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ISIL과 반군단체 쿠르드 노동자당 그리고 지난달 쿠데타 기도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한 제미 이슬람학자 페툴라후 귤렌의 추종자들은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합동 군사 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오늘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군 2만 5천여 명과 한국군 5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주 동안 진행됩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은 이번 훈련이 순수한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북한은 전면적인 침략 연습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만일 북한 영토가 위협을 받는다면 핵 선제 타격을 통해 미국과 워싱턴을 잿더미로 만들 준비가 돼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올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전 공사의 한국 망명으로 양측 간 긴장 상태가 한층 악화된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유엔 회원국으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야사이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최근 유엔 비난 성명에 대해 해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어제 성명에서 자신의 마약 밀매 방지 정책에 대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의 비난에 불쾌감을 나타내며 유엔 탈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야사이 장관은 그러나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은 유엔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중부지역에서 어제 두 건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20명이 사망했습니다. 소말리아 관리들과 목격자들은 첫 번째 차량폭탄 공격이 갈카요시 지방정부 건물과 인근 시장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의 이슬람 반군단체 알샤바브는 자신들이 이번 공격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수도 모가디슈의 정부 건물에도 폭격이 가해져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